에베소서 38번 메시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은사들 에베소서 4장 7절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몸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다뤄졌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갖습니다. 비록 몸의 기본 요소들은 하나이지만 은사나 기능들은 많이 있으며 다양합니다. 7절의 시작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는 몸의 하나와 은사들이나 기능들의 다양성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은사에 따른 은혜 7절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은사에 따라 주어지지만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은사들은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은혜란 사실상 은사들을 산출하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산출하는 것은 은혜이며 이와 같이 은사는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를 공급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은혜는 은사에 따른 은사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은사의 분량에 따른 은혜는 우리의 피에 비교될 수 있으며 피는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크기에 따라 공급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은 그분의 몸의 지체의 크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심. 8절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분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한 높은 곳이란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3층 천을 상징합니다. 시편 68편은 언약궤가 승리의 길로 인도한 후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오르셨던 것은 언약궤 안에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시편 68편의 배경이 언약궤를 그 중심으로 하는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승리로 당당하게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며 또한 승리로 당당하게 하늘들로 승천하셨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8절에서의 뭐뭐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구속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그들을 사탄에게 사로잡힌 데에서 구출하사 자신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으로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셨음을 가리킵니다. 확대역 성경은 그분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를 그분이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을 이끌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원수들이란 아마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죄인들은 우리를 언급하며 또한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전쟁에서의 포로들인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은사들이란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한 능력이나 자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있는 각종 은사 있는 사람들, 즉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정복하고 구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구출된 죄인들인 그들 자신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그러한 은사들이 되게 하셨고 몸의 건축을 위해 그들을 그분의 몸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은 삽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11절이 8절의 연속임을 말합니다. 8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하며 11절은 그분이 혹은 사도들로 혹은 선지자들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혹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각 사람이란 각기 일반적인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를 뜻하며 한편 11절에 언급된 네 종류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들은 인도하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뒤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모두 몸에 대해 그러한 은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몸의 은사들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땅 아래 곳이란 땅 밑에 있는 음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가셨던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은 땅에서 음부로 더 내려가셨습니다. 결국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음부로부터 땅으로 올라오셨으며 승천 안에서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 안에서 그분의 내려가심과 부활 안에서의 올라가심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심.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셨습니다. 여기의 사상은 심오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들에 계셨습니다. 성육신 안에서 그분은 사람으로 땅에 내려오셨으며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사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로부터 땅으로 올라오셨으며 그 다음 삼층천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의 그러한 왕래의 수단에 의해 그분은 만유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들에 뿐 아니라 땅에도 어디든지 계십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이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게 있고 의미 깊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온전케 된다. 몸멋을 하도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결국 몸멋이 되는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함이 결국 사역의 일이 됩니다. 11절에 있는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오직 한 사역만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문법 구조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이 사역의 일입니다. 11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사역의 일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것들의 이름. 계속해서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충만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 됨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온전케 된 성도들은 세 가지 것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충만한 지식에서의 하나,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 됨,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만을 갖고 계시며 그 충만은 신장을 가지며 그 신장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 이제 어떻게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지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미 본 대로 그 몸에 관한 모든 기본 요소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사들과 기능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삼층천으로 왕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들을 몸에 주신 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왕래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을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수의 사울같이 죄 있고 악한 교회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몸에게 은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우주를 통한 그리스도의 왕래하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들에서 땅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시어 나사렛에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후 음부에 내려가시어 사흘 동안 그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의 날에 음부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그분은 40일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40일이 끝날 때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시편 68편이 없이 에베소서 4장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포로의 행렬을 이끌고 승천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포로들의 행렬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 포로들을 드렸으며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분께 은사로 그들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포로들을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 중에 하나가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모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한때 우리는 사탄과 죄와 사망에 의해 사로잡혔던 포로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왕래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 우리 모두를 얻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그의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놓았던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층천으로 승천하실 때 그분이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어 이 포로들을 아버지께 바치신 것을 모든 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행진이 얼마나 승리로 당당한 축전이었겠습니까? 비록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사람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천사들에게는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우주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탄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힘. 19세기보다 더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며 그분의 포로들의 행렬 속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로서 우리는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를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행렬 안에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우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보신 후 아들에게 은사들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를 통하여 몸에게 은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여행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원수의 강탈하는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한때 우리는 사탄의 포로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포로들이며 그분의 행렬 안에서 우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려져 아버지께 바쳐진 바 되었다가 사람들에게 주어질 은사들로 아들에게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가끔 그들에게 19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구속되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포로의 행렬 안에 집어넣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 바쳤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났었습니다. 그 몸과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신 이제 우리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은사들이 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음부로 내려가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하늘들로 승천하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단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장래에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 우리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은사들로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은사들일 뿐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들도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새끼손가락은 내 몸의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 몸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은사가 되기에 너무 작다고 여겨질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제일 작은 지체들이 가장 유용하고 몸에게 가장 큰 편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에게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버지께 드려진 바 된 전리품들이요 또한 몸에게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들을 주는 것을 보는 반면 시편 68편에서 우리는 은사들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전리품들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에서 아들은 그들을 전부 교회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앞에 몇 메시지들 중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외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데 신실하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길 안에서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인 목자들과 교사들이기도 합니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님. 에베소서 4장 11절은 몇몇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모든 성도들이 몸에게 그런 은사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아해할 것입니다. 4장 11절의 은사들은 인도하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뒤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같은 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자신을 인도하는 자인 바울과 같은 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뒤따르는 자로서 나는 자신을 오늘날의 사도들, 오늘날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중 한 명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관해 그런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도하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라는 큰 이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도하는 자들을 성직자로 만들게 되고 뒤따르는 자들은 평신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성직자 평신도도 없습니다. 몸에게 은사들인 우리는 모두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이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며 또한 목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은사들로 주어진 우리는 온 세상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은혜가 은사의 분량이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며 그런 다음 은사의 분량에 따라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모든 은사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13절에 언급된 세 가지 항목들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에 관해서 다음 메시지에서 자세히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